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신약성경 6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매
예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어느 시골 교회에서 그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가이사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느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도 개고기를 아주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개고기를 드시러 가십시다. 그래서 목사님의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서 그날 개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에게 물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개고기를 좋아하신다니 무슨 말씀이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개사로 빌립보에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정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왜 다 아시면서 이 질문을 하시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맹인을 고치시면서 첫 번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 맹인의 상태가 어떤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답변을 맹인의 입을 통해서 들으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중심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답변을 들으셨죠.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또 귀담아 들으시고 또 반응을 하시고 이와 같은 모습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은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것을 즐기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고 가는 대화가 진솔할수록 그 속에는 친밀감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대화를 하시고 물어보시는 것은 곧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동행. 성경책에 보면은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가리켜서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한 사람이 있죠.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300년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할라크, 이 할라크는 친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밀하다. 즉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것이죠. 이런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에녹을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에녹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려가셨죠. 우리 또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랑 가장 친합니까?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가장 많이 하는 사람과 가장 친한 친구 사이일 것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야기하면은 자세하게 들어주고 반응을 해주고 함께 웃고 하는 그 친구와는 만나면 좋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친밀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정서적인 면을 강건하게 해주었고 예수님 자신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그 답은 주님과의 대화를 알고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냐 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시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도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대화가 없으면 그 가정은 함께 살고는 있지만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삭막하죠. 들어와서 아는 밥은 자자.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대화가 아니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속에 있는 것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와 더불어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미사 여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오늘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더불어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니? 아시면서도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 그러면서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아하, 이것이 내 삶에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던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다 풀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을 많이 한번 얻어먹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 들은 스트레스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면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건강하게 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하는 성도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게 많은 부분들을 알려주시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수시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보았죠.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들어가셔서 살려내시면서 그 눈물 골짜기에서 기쁨의 샘으로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평가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엘리야와 같은 불의 사자라고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은 정말로 잘 살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얼른 대답을 했죠.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매우 흡족해 하시고 베드로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완벽한 베드로의 그 대답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가장 완벽한 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보다도 완벽한 답은 없을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냐 하면은 바로 그 다음절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네가 했던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 이 고백을 하는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그 뒤에 하셨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참 네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의 마음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하셔서 네가 알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 이퀄 그리스도. 즉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 세 직분이 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이 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겁니다. 이 직분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그래서 왕을 세우셔서 너는 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는 역할을 하라고 하셨고 선지자를 세우셔서 너는 내 말을 내 백성들에게 전해다오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고 제사장은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양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양을 대신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 제사장 역할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 있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전부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완전한 왕,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을 보내주셨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고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나의 선지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이것은 박사들이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해서 권세자들이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선택을 하시고 깨우쳐 주신 그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택해 주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31절 말씀입니다. 31절이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니 메시아라고 하면서 왕으로 오셨다고 하면서 선지자로 오셨다고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시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분은 이 세상을 평정하고 악법을 고치고 악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억울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악한 자들에게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살아난다는 말씀은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지금 충격을 받아서 살아난다는 이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니 버림을 당한다니 죽임을 당한다니 무슨 말이냐고 도무지 용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걸어가시는 십자가 되시는 그 사역, 그것을 이 사역을 예수님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를 따라오는 너희도 내 뒤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충격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건 100%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충격을 안 받을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충격을 엄청나게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들은 지금 십자가 그러면은 다양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목걸이도 생각을 하고요. 반지도 생각을 하고 가방에 붙어있는 액세서리 십자가도 생각을 하고 다양한 십자가를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때 당시 십자가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틀,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기 싫은 십자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앞서서 갈 테니까 나를 보고 배우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등에 어깨 위에 십자가를 얹어놓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셨죠. 나를 믿는 자들은 나처럼 이렇게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와야 한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기 위함입니다.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회적인 죽음과 그리고 반복적인 죽음이 있죠. 이 일회적인 죽음은 우리 평생 예수님을 믿을 때 딱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일회적인 죽음입니다. 일회적인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 이제 구원받아서 자랑하고 다니는데요. 그 잘못된 겁니다. 그건 조금밖에 모르는 것이죠. 반복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죠. 날마다 죽는 것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이제 죽어야 하는데 십자가를 치고 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나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99%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나면 다 이슬람 사람이 됩니다. 무슬림이 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아프가니스탄 인구가 2,500만 명인데 99%라면 거의 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형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압둘 라흐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을 돕는 기독교 의료단체에서 그가 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곳에 일하러 온, 봉사하러 온 의료인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무려 4년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아, 이들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근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교인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기독교를 개종하면 사형시키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독일에서 살고 있다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13살, 14살 된 딸 둘을 데리러 몰래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만의 부모님이 들어온 아들을 보면서 당국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이슬람법 샤리아에 의하면은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면은 사형으로 목을 잘라서 죽이는 것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기독교를 포기하면은 살 수가 있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사형을 언도받는 그 상황에서 그가 법정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를 처형하기 원한다면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은 저는 죽는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소식이 매스컴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각 나라들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압력을, 정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여론이, 국가적인 여론이 점점 자기들에게 불리해지니까 아프가니스탄 법원에서는 이 사람을, 압둘 라흐만을 외국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이탈리아로 망명을 하게 되었고 결국 부인과 두 딸은 영영이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가 희생해야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둘 라흐만처럼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이런 특별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 이들만 죽음을 각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은 각오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가 참 제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앞서 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죽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감추어주기 위해서이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은 반드시 지고 가야 할 십자가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을 더 풍성히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사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것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은 덮어주고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해주고.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내가 지고 가야 할 내 삶 속에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은 반드시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허물이 보이면은 덮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약점이 있으면은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채워주십시오. 왜 아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지적질만 남편들이 하고 있습니까? 왜 그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곧 아내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남편이 도와주고 채워주라고 두 사람 만나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실수한 것이 있으면은 사방에 떠벌리지 마시고 감춰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비밀이 있다면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이 있으면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으면은 인정을 해 주십시오. 어제 오후에 늦게 족구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어제 보니까 한 10여 명 넘게 족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한번 가서 족구를 했는데요. 족구를 못합니다. 저도 족구를 못하고요. 소위 개발이라고 그러는데 공을 차면은 상대방이 잘 못 잡습니다.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제가 찬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를 잘 모릅니다. 예상을 하지 못하는 곳으로 공이 날아가요. 그러다 가끔 한 번씩 제대로 찹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선수 같은 집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와 목사님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족구에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용기를 줘요. 그래서, 야, 다음 주에 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야 하고 교회가 살아나야 하고 직장이 살아나야 하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죽여야만 가능한 것이고 이것만 되어도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